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자매님들. 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말씀은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중 안에서 누가복음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마중 식구들 모두에게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뿌려지는 것,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에게 공간을 내어드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상호적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또 어떤 역사가 어떤 열매가 맺힐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별이 자매님, 누가복음 8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네, 씨앗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등불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이 비유들이 이어지는데 사실은 우리는 비유가 다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비유들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비유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비유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올 때 이어지는 맥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씨앗의 비유는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등불의 비유는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마음속에만 숨겨져 있는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은 숨겨져 시작됩니다. 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드러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잠깐 가려질 수 있지만 결국 빛을 발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죠.
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저의 숨겨둔 마음들이 전부 드러날 것 같아서요.
네, 이 말씀은 심판의 언어나 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초를 들고 있을 때 초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 초가 비추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빨간 초, 파란 초, 노란 초, 보라색 초가 있을 때 거기에 빛을 비추면 빛의 색깔은 다 동일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 색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초가 너무 근사하게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그 초의 본질은 빛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지, 우리가 부끄러운지, 우리가 부족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빛을 비추고 또 정말 어떻게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을 듣고 받고 나면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조금 놀라운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예수님은 없는데 더 빼앗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말씀 맞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고 더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깨우는 느낌이었어요. 듣는 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려고 읽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이 당시의 독서는 뭐였냐면 대화였어요.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말을 내가 받고 듣고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나누고 그 저자가 하신 말씀을 받는 것이 독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독서하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대화하는 경향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받아 그 말하시는 화자 그리고 저자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분이 바라시는 것을 경청하고 그 분을 존중하는 만큼 그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관계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보로 성경을 계속 통독해요. 아, 내가 성경을 다 암송해요. 성경을 다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학교 교수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충만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태도입니다.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낯설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정의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고 같이 말씀대로 따라가자. 아, 우리 마치 말씀 들었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하고 같이 경청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과 함께 이제 죽음이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파도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네요.
네, 굉장히 인간적이죠.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초인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고 함께 걷고 함께 배고파하고 함께 피곤해하는 우리와 같은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평온한 호수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말 돌풍이 몰아닥치고 정말 배가 다 뒤집힐 만큼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는 자연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배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네, 너무 솔직한 기도죠.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기도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솔직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 파도가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은 악령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악령을 꾸짖으실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혼란 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시는 왕으로서 명령하신다. 그리고 권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또 화가 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내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 너희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래 남았어요.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인가 놓쳐버린 느낌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믿음은 완벽한 확신을 365일 항상 갖고 있는 어떤 한 덩어리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밥을 먹듯이 우리는 늘 배고프잖아요. 믿음은 늘 배고픈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먹고 예수님을 알고 또 먹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먹고 배고픈 건 죄가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존재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배고픈 것 같은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속 신뢰가 쌓이는 거죠. 사람이 몸집이 크고 뚱뚱하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그때 하나님 제가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때그때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신기했어요. 폭풍이 멈춘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네, 예수님이 계시면 폭풍이 아예 안 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막 폭풍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폭풍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고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등불을 켜주신 분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발견해야겠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이 작은 배 같다고 느꼈어요. 조용할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심하게 불면 흔들리는 배요.
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믿음은 완벽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항상 용감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고 같이 걸어가는 관계 입니다. 방금 폭풍을 지나서 호수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땅,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합니다. 별이 자매님 누가복음 8장 2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네, 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경계, 문화의 경계, 이제 영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별의 자매님,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네, 옷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공동체도 없습니다. 무덤 사이, 그러니까 죽음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귀신 들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붕괴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외롭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음의 공간에 거하고 있죠. 무덤은 죽음의 공간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다고 말할 수 없겠죠. 누가는 이 사람을 통해 죽음에 사로잡힌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과 우리가 그렇게 다른가 생각하면 많이 다르지 않죠.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 내일 나는 뭘 먹고 살지?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살지? 10년 후엔 어떻게 살지? 이런 미래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짐처럼 메고 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 사람과 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죽음이 나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태. 어떤 인간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10년 뒤에도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사람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귀신,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의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봄과 동시에 두려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알아보죠. 그리고 생명은 죽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성경에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군대의 한 부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보통 6천 명 정도의 병력을 뜻하는데요. 누가는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이 있다는 말이네요.
네, 동시에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의 폭력성, 죽음과 폭력, 학살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무너져버린, 붕괴되어버린 한 사람의 인간을 소개하고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폭력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잖아요.
네, 돼지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돼지 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그 파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귀신은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결국 파괴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귀신 들림에서 자유를 얻고 치유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소명의 삶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네요.
네, 오히려 두려워하죠.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상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됐는데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할까요?
네, 사람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변화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떠나 나와야 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네, 돼지떼를 잃은 것도 영향이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돼지떼가 가져오는 수익, 유익, 내가 안전하게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뀌어야 할 때, 내가 손실을 당해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계획과 계산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복된 한 사람에게 증인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 이방 지역의 최초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설교자도 신학자도 아니지만 다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알리라고 명하십니다.
저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동네로 다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양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벅찼어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생명이 붕괴되어버린 것 같은 귀신 들린 삶에서 죽음 사이에 거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신 것을 간증하는 소명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무덤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우리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역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치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폭풍우가 치는 호수를 건너서 이 한 사람을 만나러 거기까지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 주님은 우리 구석구석을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나를 떠나달라고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
네, 무덤 같은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모든 변화들을 수용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동행하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불을 켜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과 등불이 드러나고 또한 그 증인으로서 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나누며 섬기며 또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세요. 폭풍 속에서 두려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흔들릴 때마다 배 안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들이 찾아가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묵힌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 하셨으니 오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덤 속에 거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십시오. 마중 식구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주님 다 아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중 식구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닿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지도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취업 준비와 영어 공부로 좀 바쁘게 살았는데요. 네네. 이게 제가 졸업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지나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취업을 하려니까 좀 그 저를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이 고민이 있겠어요.
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장자매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또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기도 했지만 자, 또 무엇을 위해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셨다라고 했었나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요한복음 시대에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안에 머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북조선의 성도님들 생각도 많이 나고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개인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삶의 방향이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 몇 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냥 이대로 안식일이 시작되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상황이었어요.
어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율법에 관련된 일인데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밤새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달아둘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대부분 정치범이나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공동으로 버려지는 장소에 버려졌어요. 자, 그렇다는 건 그냥 놔뒀을 때 예수님의 시신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 시신도 그냥 버려질 상황에 놓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놔두면 다른 시신과 섞여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누구나 쉽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화제의 인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서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또한 예수님과 한패로 여겨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괜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다가 사람들에게 찍힐 수 있어서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일반 백성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난감한 일이 생겼다고 하신 거네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버려질 위기에 놓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 자, 여기서 말하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해요.
아리마대는 어떤 곳인가요?
아리마대는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과 동일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선지자를 양성하고 배출해내는 지식의 요충지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러면 요셉도 선지자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건가요?
당시에는 선지자로 교육받기보다는 전통적으로 학문과 학식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나요?
공회의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공회의원이면 뭘 하는 사람인가요?
유대사회에서 종교, 정치, 문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총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유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 정치, 문화의 모든 영역들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곳이었는데 공회의 회원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다른 이들보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격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서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리마대 요셉 또한 공인이었는데 더군다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원이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으니 많은 사람이 요셉을 주목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요셉은 모든 걸 알고도 빌라도를 찾아갔던 거군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앞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존재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의아하네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나자 용기를 잃고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용기를 내어 또 빌라도를 찾아간 거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죠. 이건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기에 안정적인 자기 자리를 다 잃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양자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주장할 때 그 사람이 주장한 신념과 철학이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신념과 철학이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진실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주장하는 신념, 가치관, 철학 이 모든 게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때예요.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자기가 한 말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겠나요?
네,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말만 하고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요셉도 굳이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충격으로 다가가 마음의 변화를 이끌었던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신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또 여기에서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지만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악인들과 함께 있고 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없이 죽임당하신 예수님, 또 그리고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두 명의 강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자. 자, 그게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도 말씀의 성취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본인이 전하신 말씀을 증명해내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아리마대 요셉을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때 변화가 일어난 건 아리마대 요셉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며 대화했던 인물인데 아마 말씀을 읽으면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맞나요?
네, 맞아요. 자, 이때 니고데모는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었지만 아마도 그 이후로 예수님의 행보를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것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 정도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죠.
100리트라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한 34kg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이에요.
정말 엄청난 양이네요. 보통 장례를 치를 때도 그 정도가 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의 종류와 또 양은 거의 왕의 장례식에서 사용될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친 상황에서 이제 숨어있던 두 사람은 오히려 나서서 예수님께 왕의 장례와 같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빌라도의 승낙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세마포에 정성스럽게 쌓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본인이 죽었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자기 무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무덤까지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줬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덤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보했다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유대 사람들의 무덤은 한 개인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같이 묻힌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좀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만든 후 그 가운데 시신을 안치하는 돌을 두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둔 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서 뼈만 남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1년 정도 지난 후 뼈만 남게 되었을 때 그 뼈를 추스러서 동굴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보관함에 뼈를 넣어두게 돼요. 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같은 무덤에서 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러한 풍습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우리와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덤은 끝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시작을 의미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정작 자기 소유의 땅을 갖지는 못했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땅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가문과 또 민족의 영역이자 사후 세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팔지 않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어도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는 걸 명분 삼아서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자, 이때 구입한 곳이 바로 막벨라 동굴이었고, 이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묻히면서 이곳이 아브라함 가문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다 두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막벨라굴에서 언약의 백성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 거고요.
무덤을 내어줬다는 게 새로운 의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내어준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좋은 관점이네요. 세상 모든 이들은 오직 자기의 나라, 자기의 가문, 또 자기의 세상을 위해서 무덤을 파고 또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바쁜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었고 그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야 할 변화이자 도전일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무덤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게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고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이들을 찾고 계세요. 바로 그런 자들의 삶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아무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느 시점에 행동이 달라졌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 과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아리마대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더욱더 분명해지면 우리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니고데마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욱 깊게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과 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태도를 바꾸어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 자 우리 또한 그런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